2017년 7월 23일 창립 감사 주일 메시지입니다. 은혜 없는 크리스찬의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의 이유와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생각과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의미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분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처럼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든 오냐오냐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더라는 것을 늘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도 우리처럼 막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라 이타적인 질투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질투이고 사랑입니다. 늘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얼마나 대단한 사실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절대로 지루하거나 따분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만큼 지루한 것은 없습니다. 종교만큼 따분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매력적인 분이세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종교는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죠. 아, 저는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든지 아니면 그냥 찬양 멜로디를 듣는데 그냥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났다든지 아 그러면 이제 아, 찬양의 은혜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 뭐 목사님 마치 그 말씀이 저보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목사님이 또 말을 잘해가지고 뭐 웃겼다 울렸다 하니까 감동돼가지고 은혜 받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보면요. 보통 이제 뭐 우리 약한 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돈 밝히는 목사님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막 권력을 탐하는 분들도 많이 못 봤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몇몇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기사에 오르는 내리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막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막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아예 그 길로 처음부터 들어서질 않았겠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예배 끝나고 성도가 와가지고 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좋다고 해 웃는 게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가 은혜 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 설교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다못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은혜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그 기도하고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 내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게 제 간절한 기대고 또한 기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실히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교회는 성령님께서 어느 날 떠나버리신다고 해도 교회를 떠나버린다고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님 안 계셔도 하나님 도움 없어도 여전히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에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뭐 교육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서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와 또 어떨 때는 관현악단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웅장한 예배가 드려지기도 합니다. 선교와 구제에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 재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교회가 제공을 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막 울렸다 웃겼다 감동을 치어 짜는 목사들의 설교도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해도 뭐 하나님이 가셨나? 눈치도 못 칠 만큼 여전히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극이죠.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부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온통 막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혹은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 그거 우리가 경험한 간증들, 그거 막 나누는 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믿고 그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러고 보면 차라리 과거에 돈이 좀 없고 앞날이 막막했던 그때가 훨씬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댔더니 하나님은 또 정말 신실하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고맙고 그게 감격스럽고 당장 내일 페이먼트가 걱정이 돼도 오늘 주시는 은혜 때문에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더 훨씬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은혜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경륜이 있고 통장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특별히 말썽 피우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친구들도 있고 또 특별히 나쁘지 않은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은혜가 필요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파세나에 있는 플러신학교 다닐 때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저 이제 아내랑 결혼하고 바로 왔거든요. 미국에 한 3개월 있다가 왔습니다. 오자마자 이제 계획에 아내도 이제 일도 좀 하고 저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유학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이면은 또 어디 교회 가가지고 한글학교 교사를 하고요. 또 주일 되면은 또 한인교회 가가지고 교육부 전도사를 하고요. 또 주중에는 학교에서 또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재활용 쓰레기 치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아내도 뭐 세탁소에서도 일도 하고 옷가게에서도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딱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게요. 미국 오고 나서 딱 한 달 지나가지고 아내가 덜컥 임신을 한 겁니다. 계획이 없었거든요. 아 그때부터 또 이렇게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유학 생활이 시작됐죠. 막 입도 또 하고 뭐 모닝 시크니스에다가 홈식에다가 거기다가 또 학교에서 이제 플러신 학교에서 또 저는 또 한인 학생회를 또 맡게 돼가지고 또 그것도 막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막 풀타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뭐 남편과 아내도 그 아빠도 풀타임 일인 것 같은데 또 공부는 유학생이니까 또 풀타임으로 해야 되고요. 또 일도 뭐 파타임으로 하지만 파타임처럼 할 수가 있습니까? 주중에도 다 연락하고 만나고 또 주일 가면 교회에서 또 주말에는 또 한글 학교에서 또 주중에는 또 학교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늘 때마다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아, 그때가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요. 그 마음이 사그러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또 생생히 기억하는 게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학교 캠퍼스로 건너가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은혜의식이 없어졌구나. 아, 조금만 전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고 그래서 감격스럽고 했는데 아, 이제는 좀 모든 게 좀 자리가 잡히고 좀 편해지고 하니까 익숙해지고 하니까 아,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위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불에 있어서 신호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짧게 기도했죠. 하나님, 다시금 이 은혜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막 정말 신기한 일들도 많이 봤지만 정말 신기한 일을 그날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호 받고 그 짧은 건널목 건너가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은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아, 이 은혜의식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짧지만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은혜의식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은혜는 선물입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우리가 뭔가 일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배웠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조금도 아니래요.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한 것 혹은 하지 않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말씀, 기도, 뭐 예배, 섬김 다 이게 은혜가 임하는 통로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거 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 많이 받기 때문에 성경 통독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 하루에 두 시간 했기 때문에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나 이런 것들은요. 예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곳에 우리 자신을 두는 그 통로밖에 안 됩니다. 수단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내 자신을 뒀는데 은혜가 안 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절박한 환경, 그 환경에 은혜가 더 임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기에 최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자랑하고 또 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것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과 흘리신 피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고 앞으로 장차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마음이 와야 합니다. 아 그러면요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냥 뭐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퍽 하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상하게 감사가 많아집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뇌이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죠. 왜냐하면 은혜 의식은 그 포커스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은혜는 우리의 관점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꿔줍니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는 거죠. 은혜를 바꿔보면요. 내 앞에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 같이 있는데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시나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보다 크시나니 이런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담대함이 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신다.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지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 그런 생각이 오면요.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 은혜인데요. 은혜의식이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걱정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작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요, 그냥 눈물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 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주변을 바라보는 또 문제를 바라보는 눈과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은혜 받은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 나무인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나? 처음 본 것 같은 겁니다.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저렇게 푸른 걸 제가 처음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막 하늘이 막 그날만 푸르렀겠습니까?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냥 길가에 나 있는 들풀도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런 것들도 다 너무 의미 있게 와닿으면서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 야, 하나님 솜씨 너무 좋네. 어떻게 꽃이 이렇게 이쁠 수 있을까? 이 꽃 하나의 그 영광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과 그 지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도 미워했던 사람도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또 불쌍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관점이 오는 거죠. 제가 섬겼던 나성영락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리명천 목사님께서 한번 수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걸 적어놨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목사가 늙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비전이 없다고 한다. 목사 가정의 아이가 네다섯이면 무책임하게 애만 많다고 하고 아이가 없으면 복이 없다고 한다. 원고에 의존해서 설교하면 은혜가 없다고 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준비 없이 한다고 불평한다. 예화를 많이 쓰면 성경 본문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고 예화를 안 쓰면 딱딱하고 어렵다고 한다. 설교를 혼자 도맡아 하면 지겹다고 하고 초청 강사를 자주 세우면 미천이 떨어졌나 보다 한다. 다른 교회에 강사로 안 가면 실력이 없는 목사라고 하고 자주 출타하면 본교회에 무책임하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가면 인기 얻으려고 한다고 하고 부자들을 찾아가면 잘난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한다. 사례를 많이 받으면 사꾼 목자라고 하고 사례를 적게 받으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한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율법적이라고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타협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다 이제 마음에 안 들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은혜가 오면은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 림 목사님은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치 이게 우리가 늘 가지기 쉬운 부정적인 마인드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은혜가 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 해가지고 제가 2절을 적어봤습니다. 이건 제 버전이에요. 예. 목사가 젊으면 신선하고 목사가 늙으면 경륜이 있다. 목사 가정에 아이들이 많으면 다복하고 아이가 없으면 목회에 전념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원고에 의존해서 설교하면 준비를 많이 한 것이고 원고 없이 하면은 원고를 충분히 소화한 것이다. 설교를 도맡아 하면은 성도들에 대한 애착과 열심이 많은 것이고 초청 강사를 세우면 좋은 것들을 다양하게 주려는 것이다. 다른 교회에 강사로 안 가면 본교회에 충실한 것이고 자주 출타하면 다른 교회에도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좋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사랑과 긍휼이 많은 것이고 부자들을 찾아가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사례를 많이 받으면 생계에 걱정 없이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어 좋은 것이고 적게 받으면 교회를 생각하며 희생하는 분이다. 힘드시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돕고 섬겨야 한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의로운 분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랑과 이해가 넓은 분이다. 어떻습니까? 2절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이런 걸로 대충 덮고 나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덜 율법적이고요. 훨씬 더 인자와 자비가 더 풍성하신 분이시고 훨씬 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하나님처럼 친절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는 최고이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하나님 선물이라며요. 우리랑 상관이 없다면서요. 우리는 그냥 받는 거라면서요. 그럼 우리의 책임이 없죠.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My Utmost for His Highes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묵상집이에요. 1년 365일 매일매일 볼 수 있게 된 묵상집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목이 My Utmost for His Highest.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은 보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정확한 의미가 아니죠. 좀 직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이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이게 이제 좀 더 원어에 맞는 번역일 수 있습니다.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해하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식은요,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신 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면서요.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은 제가 특히 청년들 보면서 많이 느낀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를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죠. 또 심는 자가 거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심어주셔야 될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퍼질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심지 않습니다. 기도의 씨앗도 심지 않고 헌신의 씨앗도 심지 않고 말씀의 씨앗도 심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심겨진 것이 없으니까 자라갈 것도 없죠. 자라가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심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을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다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조차 안 하고 하나님 좀 심어봐요. 안 되죠. 그러면서 막 자라가고 열매 맺는 것은 마치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막 더디 오게 되고 변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은 막 염려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막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그건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내 몫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요, 최고이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요 구절 위에 보면은 바울이 아내들에게도 권면하고 남편들에게도 권면하고 아비들에게도 권면하고 자식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종들아 하면서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상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종들은요,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종이니까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네가 종이니까 마땅히 순종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an. 뭐든지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육신의 상전의 눈치를 보고 순종해야 되는 종들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모두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가장 최선을 드린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분에 합당한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탁월함과 완벽주의는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완벽주의는요, 율법입니다. 완벽주의는 심지어는 사탄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탁월함입니다. 나의 탁월함을 드리는 거죠.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완벽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될 때가 많은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다다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기 자신도 굉장히 힘들고요. 또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못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탁월함은요,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드릴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가진 달란트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최고이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 나의 가장 탁월함을 드리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건 단지 교회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나 혹은 고객이나 직장 동료나 뭐 자식들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 그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꼬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같이 자자 막 이럴 때 내가 당신에게 혹은 당신의 남편에게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제목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어떤 모습인가, 수요일 오후에 어떤 모습인가, 금요일 밤에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일은요, 일주일에 그냥 하루일 뿐입니다. 나머지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잘못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성도만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교회생활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종교활동은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이야기하는 믿음 좋다는 기준은 뭡니까? 어쨌거나 교회에 많이 나오면 믿음 좋은 겁니다. 예배란 예배, 모임이란 모임에 다 안 빠지고 나오면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됩니다. 눈도장을 많이 찍으니까. 그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있었던 큰 교회에서도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이야기가 공공연이냐면은 장로되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 부서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알고 찍지 않잖아요. 사진은 나오니까 나 이 사람 봤어. 찍는 겁니다. 얼굴을 많이 팔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황금 보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차 봉사, 안내, 식당 봉사. 이런 거는 그냥 요직입니다. 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크면은 또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좀 섬겨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 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종교 활동은 잘하는데 나머지 6일 동안 삶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이 좀 수가 많고 하니까 어떤 분은 장로 선거 앞두고 공공연하게 저한테 청년들 이메일을 좀 달래요. 이메일을 좀 보내겠다는 거죠. 제가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 또 새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자라고 일상생활 속에서 무기력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김천에 있는 어떤 한 설렁탕 집이 있는데요. 이분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렁탕을 끓일 때도 예수님께 끓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그렇게 끓입니다. 그래서 고기라든지 뼈도 가장 좋은 것만 들여오고 김치를 담가도 무나 배추나 고춧가루나 뭐 마늘이나 생강이나 양념까지도 가장 좋은 재료들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국을 끓이다 보니까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렇게 그렇게 우러나더래요. 그래서 재료를 공급하는 데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아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실수로 다른 고기가 갔습니다. 좀 안 좋은 고기가 글로 갔네요. 근데 이제 설렁탕이나 이런 거는 뭐 한두 시간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한 24시간 계속 고아내야 되는 건데 지금 새로 뭐 받아다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정을 잘 아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장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건데 잘 알지만 오늘 급하니까 오늘만 제 이야기대로 좀 하십시오. 그 커피 프림 있죠? 그걸 조금 타면은 색깔이 뽀얗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사장님만 모르시지 많은 설렁탕집에서 안 좋은 재료 쓰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만 오늘 하루만 좀 그렇게 하십시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모든 국물을 갖다가 바깥에 갖다 버리고는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문 밖에 이렇게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 매출은 줄었겠죠. 근데 갈수록 매출이 더 느는 거죠. 왜? 사람들 신뢰하는 거죠. 먹으면서 맛있고 또 먹으면서 알잖아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맛이다. 재료를 좋은 걸 쓰나 보다. 알긴 알지만 또 써 붙인 거 보니까 아 정말 이 사람은 재료 하나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또 소문이 더 퍼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걸 막 그냥 또 생각하고 일부러 막 바깥에다가 붙여놓고 오늘은 재료가 좀 부족해서 문을 닫고 그리고 놀러 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이더라도 예수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의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내 자신도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도 바라보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기대치를 기준을 낮춰가지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 이 정도면 뭐 교회도 뭐 사람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좀 되니까 좀 편안하니까 됐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것 늘 바라보겠습니다. 왜? 그게 은혜니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최고이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매사에 내가 드릴 수 있는 탁월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지난 날들 특별히 우리 링컨시리 한인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 이런 분들의 정말 희생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구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아 이게 되겠나? 문 닫지 않을까? 한데 문을 안 닫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원하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 위해서 어디서든지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찬양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Thank you.